머리와 함께 저희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이제 대학생들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는 졸업때가 됐고요. 또 누구는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을 잘못 만나서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쉬겠대요. 그래서 쉬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정말 열불이 나지만 그래, 그것이 최상의 길이라면 쉬어. 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소명이 있어서 아내와 같이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교지로 저희가 나갔었지만 그들은 선교지에서 자란 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선교사로서 선교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주어진 일이라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그냥 재미나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저희 셋 중에 막내는 자랑스럽게 자기는 멕시칸이래요. 33%는 미국인이고 영어를 잘하니까 또 미국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또 33%는 한국인이래요. 엄마 아빠 또 생김새가 그러니까. 그런데 34%가 멕시칸이래요. 왜냐니까 따꼬가 너무 그립대요. 멕시칸 음식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다 멕시칸 형제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의 세대 흐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믿고 내가 안다고 고백하고 내가 섬긴 이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적어도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얼마만큼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됐습니다. 멕시코 사역한 지가. 그런데 지금도 이제 멕시코 안에서 네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사역했던 것이 고마웠는지 저희를 찾으면서 페이스북이나 등등 통해서 저희를 여전히 찾아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동안에 제 아내가 커피 브레이크를 아주 정말 왕성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고요. 저 또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90일 동안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다섯 그룹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걸 좀 하고자 했는데 아이들하고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열심히 주일 아침 되면 시간 지켜서 교회 나오고 찬양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정결한, 아까 7계명했던 것처럼 정말 정결하고 정말 그 퓨어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인데 우리를 막 치고 올라오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가 또 인도하고자 하는 그 VIP 그분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이 단어 하나만 오늘 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 집에서 또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전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단어가요. 아헤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물론 우리 뒤에 쫓아오는 그러한 세대를 말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 이 단어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똑같은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사과와 이 사과는 다른 것이죠.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지만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나 사과와 배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둘은 전혀 다른 것이죠. 둘 다 과일이지만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뒤를 쫓아오는데 오늘 사용하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달랐던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열조의 여호수아와 또 그와 같이 했었던 백성들의 장로들이 같이 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열조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알고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세대였었지만 이제 뒤에 따라오는 차세대는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저들이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에서 본 이 마르코스 형제는 저희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10년 전에 부족한 제가 또 제 아내가 또 저희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세미나 그 팀원이 각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또 작은 테이블 안에서 나누었을 때 그때 우리의 하나님 이야기는 이 마르코스 형제에게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당시 사사기 시대 때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본문을 보면은 참 23절을 보면 비참하게 좀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왜 거기에 남겨놓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난도 축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핍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서 나오는 이 열방,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얻는 이 고난, 이 힘든 것은 이건 자청한 것이죠. 이건 죄의 결국인 것이죠. 전혀 다른 고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남겨놓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고자 하였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간증이면서 또 묵상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는 그런 신앙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내가 울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나도 아빠로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서 그들이 교회를 통한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는 교회 밖에 저들이 정말 신앙이 돈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들이 나가서 좀 듣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좀 고생도 시키고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이제 좀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면 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찌 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피하지 않으니까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다른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마지막까지 심지어 룻기서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4절과 15절에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심혹한 그러한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사실 이것이 반복되어지죠. 사사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일으키십니다. 또 점점 편안해지니까 다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방 원수를 보내시고 또 울고 또 잠깐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것이 연거푸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 그 책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사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요. 누구를 구원해내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전방에서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사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굴곡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아니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하셨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VIP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살기 힘든 이 때에 우리는 사사로서 저는 후아레스에 여러분들은 이곳 윌링 이 시카고 이 지역에 우리는 사사로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용히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나누시고 또 나누셔서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를 뒤따르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뒤따라오는 젊은 이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차세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차세대라고 하여서 그저 젊은 우리의 후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차세대로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짧아서 때로는 전도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격이 정말 내성적이 되어서 이웃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주어지시는 환경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자신 있게 나누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코스와 같은 형제가 저희의 삶 속에 더 많이 있게 하셔서 그 마르코스가 또 마르코스를 낳고 또 그 마르코스가 더 많은 마르코스를 낳는 그러한 신앙의 차세대를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예본 개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